오늘부터 에스겔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그 요약이 그 1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전체를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뭐라 그럴까 아웃라인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이게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들으시고 그러고 가셔서 1, 2,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 2, 3장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부분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록 시기는 BC 56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56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 고조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고조선보다 한 500년쯤 전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록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에 뭔가 기록이 남아갖고 무슨 문서가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글자로 이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25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거다. 이게 대단히 신기한 거다. 이런 그 경이감 이런 걸 좀 가지면서 한번 에스겔서를 이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이제 대언이에요. 대언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언을 예언으로 번역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 대언에는 거의 대부분이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것 중에 일부가 앞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 그래서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그리스 말이나 영어나 이 대언, 프로퍼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대언이지 예언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간은 22년 이상 여기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게 22년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면 한 30년 정도의 이렇게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바빌론 땅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이 1차적인 수신자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 먼저 에스겔서를 공부하니까 앞으로 에스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엘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엘. 그렇죠. 여기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자, 에스겔은 여기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 그만두고 이제는 내 말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대언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대언자의 책무를 수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별명처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여기 몇 번이 나오냐 하면 93번 나옵니다. 93번. 이게 48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장에 두 번 정도는 에스겔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도 사람의 아들이 이제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복음서에 가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기록자들이 84번이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게 주의 손이 이런 거 이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이 누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떤 뭐 책물을 주신다든지 뭐 무겁게 누른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거. 그러니까 손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했다고 하면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셔서 대언자가 대언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기 바빌론에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전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세요. 이렇게 완전히 버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에 다시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임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에스겔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냐. 여기 목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시련을 당하는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드러내줌으로써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변변한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실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이 있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신 거다. 자, 여기 이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 연대를 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게 기록이 된 거냐 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기록이 된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 자, 그때가 대충 언제쯤이냐 하면 BC 590년에서 560년경 요때 일을 지금 에스겔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유다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나이가 얼마쯤 많으냐 하면 30살에서 35살쯤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실제로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후를. 그러니까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지금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다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이가 한 30살쯤 많은 에스겔이 지금 가서 보면은 30살에 여기 1장 1절에 가면 이제 30년 4월 30살에 지금 대언자의 임무를 받아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나이는 한 60에서 65세쯤 됐을 거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훼파되는 이런 모든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자기 땅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직접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전에 끌려갔어요. 바빌론으로. 거기 끌려가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가 몰락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를 이 환상으로 보는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계 역사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느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의 이 치리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빌론이 흥황하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 쭉 타고 내려오면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그 중간에 뭐가 꼈냐면 유다 왕국이 낀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아시리아를 다 멸망을 하고 바빌론 여기를 다 장악을 했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금 땅에 유다가 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을 확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파라오는 북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까지 이제 침공을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와 같은 때에 지금 이 예레미야나 아니면 이 에스겔 같은 그런 대언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파라오 느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북쪽으로 뚫고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BC 605년경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벌여갖고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이집트는 쪼그라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서 전 세상을 바빌론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누가 죽었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요시아. 자, 요시아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처음에는 바빌론 왕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여호야김의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 달 뿐이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그 이후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라고 한 사람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9년 통치하는 가운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가 되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7년 전, 그게 대충 얼마냐면 BC 593년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적어도 한 22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하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 파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면, 편안히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히 바빌론 멍에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바빌론이 곧 멸망할 거다 하고 자꾸 그와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빌론의 속박이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라 그러냐 하면, 금방 이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희가 바빌론을 섬기고 바빌론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자식들도 낳고 계속해서 살다가 적어도 70년이 차야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는 바빌론을 섬기고 이제 바빌론에서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은 사람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유다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아니에요. 바빌론이 금방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금방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회개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1장, 2장, 3장 읽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뻔뻔하다. 그렇죠? 이네 머리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다시 유대 땅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구한 화평이 있다. 그 영구한 화평은 지금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때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시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을 채우는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는 완전한 때가 온다. 이거를 이제 에스겔 대언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은 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고 보통 볼 수 없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에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 그룹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하니까 에스겔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액션, 액션 프리칭.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 차례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약을 하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다. 핵심장은 37장 여러분 부흥사들이 많이 하는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림의 때 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일 그래서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지금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31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핵심절은 지금 1장 1절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에스겔서에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런 거 쭉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이런 걸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이걸 통해 알 것이다. 내가 주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이 얼마쯤 나오냐? 60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장에 두 번 정도는 이걸 통해 내가 주라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48장인데 그 48장이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대언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책물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에는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바빌론을 포함해서 또 그 당시에 세상을 치리하던 두로라고 하는 그런 왕국도 있고 이방 민족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빌론을 사용하지만 바빌론이 영구히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39장에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 앞으로 이 모든 포로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초림 다 끝나고 이제 재림의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국가가 되는가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40장에서 48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한 구역을 정하시고 거기에 천년왕국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 내용이 40에서 4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왜 이걸 먼저 살펴보느냐 하면 이게 48장인데 이거를 대충 몇 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건가. 그래도 여러분이 에스겔서 강의를 들으면 이걸 듣고 그래도 대충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은 우리가 그래도 들었으니까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사가 뭐 좀 가르칠 그런 일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분들도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에스겔서를 자기 교인들에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에스겔서 어쩌면은 제 평생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강의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은 그러니까 그래도 웬만큼 이걸 하고 나면 에스겔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웬만큼 이해하고 요 정도는 강의를 해야 그래야 맥잡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얼스빌 가서 보니까 위얼스빌 목사님이 13번을 강의했더라고요. 이거를 13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얼스빌 목사님은 워낙 뭐 도사잖아요. 도사. 이렇게 성경 말씀 강의하는데 이분이 13번 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나는 서너 번은 더 해야 좀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그래야 이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 이렇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전체가 이렇게 그럼 한 아 뭐라 그럴까 16번쯤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3장씩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한 주에 3장씩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고 그렇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강해하고 이건 요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얼스 목사님 강해를 중심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제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봐서 알려드려야 할 그런 내용 이런 걸 이제 합쳐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를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바빌론이 확장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시대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 침략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 바빌론 포로로 유다 백성을 세 번을 데리고 갑니다. 세 번. 첫 번째는 BC 606년에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597년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갖고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세 번 가는 겁니다. 나눠갖고 최종적인 거는 BC 586년이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속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70년은 1차 포로 생활 되는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70년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36년. 그렇죠. BC 536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606년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 다 망가지고 586년에. 그렇죠? 그래서 606에서 70을 빼면은 이번엔 빼야 되죠. BC이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BC 536년에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당시에 왕들의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노트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냥 몇 왕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때에 누가 살았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살았어요. 아주 훌륭하고 선한 왕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살았냐? BC 640년경에 살았습니다. 그 요시아 왕 당시에 유명한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아가 640년에 왕이 돼서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온 느고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라고 한 사람이 BC 609년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왕이 돼서 세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세 달 통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른 아들 요시아의 다른 아들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갖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얼마를 통치하냐면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여호야김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세 달을 통치합니다. 세 달. 그리고 이제 왕에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하면 요시아의 아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따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여호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다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성경 가서 보면 예레미야는 대언을 언제 시작했냐? BC 628년경에 시작을 하고 에스겔은 BC 593년경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보다 한 35년 후배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아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하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스겔은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예, 에스겔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은 1차 침공 때 BC 606년 그게 여호야김 왕의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이제 잡혀가요. 2차 침공 때 그게 BC 597년경에 이렇게 잡혀가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나이가 아마 비슷한 그런 사람일 거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에스겔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나이가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부류고 예레미야는 좀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대언서를 보고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갈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나이가 예레미야가 가장 많고 뭐 한 30년 정도 차이가 돼서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바빌론에 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해야 이거 전체를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이제 제 30년 4월 그 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였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 달 5일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스가랴 대언자도 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이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자기를 섬기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대언자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대언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제 30년 이렇게 나오는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여기 30년은 그의 나이일 거다. 나이.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4장 23절 30절 가서 보시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는 30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0살에 침례자 요한도 30살에 다윗도 왕이 될 때 30살에 요셉도 국무총리가 될 때 30살. 이게 서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서 서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소명, 그 소명을 남자가 이렇게 실현하기 시작하는 때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걸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지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와서 제사장에게 심지어 여러분 나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나병이 진짜 생겨서 낫는지 안 낫는지 이거 진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관두고 대언자를 해라. 대언자는 존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통과 핍박의 대상입니다. 대언자는 듣기 싫은 말도 가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뭐 영어로 얘기하면 마우스피스, 여러분 권투 이렇게 하면 여기 마우스피스 끼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감언이설만. 너희가 잘 된다 그러고 바빌론이 곧 멸망한다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바빌론이 금방 망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듣기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 그 말을 듣는 백성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누가 존재했냐? 예레미야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런 말들을 아마 에스겔 대언자도 이 글을 통해서 이미 접했을 거다.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땅에는 유다 백성이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데 거짓 대언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망을 주냐? 저 이집트가 다시 부흥해서 저 파라오가 다시 한번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바빌론은 없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금방 다시 유다로 돌아갈 거다. 이와 같은 거짓 소망을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 70년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세력을 확장하고, 거기서 재물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가 돌아가라 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들으니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빨리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죠? 70년이 지속이 된다 그러고, 이 땅에서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대언자 이 대언서를 가서 읽으면 참 대언자가 난감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백성은 그걸 원치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언자의 임무구나.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뭐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직접 말씀을 들어갖고 전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게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대언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자,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상태는 바빌론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한 1500년쯤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진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성전이 다 화파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민 대접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밑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 그러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제 성전이 다 훼파가 되고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도 지금 대언자인데 대언자가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본인 자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서 섬기겠어요? 선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1장에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환상들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지 않은 이런 분이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환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룹들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UFO라 그런다. UFO. 이 그룹도 있고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고 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들이 열리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서운 모습의 수정 같은 이와 같은 그 크리스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해도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이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래서 저 1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확신하는 내용이 1장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 환상이 나타나고 왜 그룹을 보여주시고 뭐 바퀴들이 오고 가고 그렇죠. 궁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좌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왜 그러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에스겔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장이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발강가가 나오는데 그발강가는 바빌론의 남쪽 유프라테스 강의 이런 지류 아니면 운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운하.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에스겔도 이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중보 사역을 했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임했다. 주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적어도 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다. 이 내용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룹을 보여주십니다. 그룹.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14절에 그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이 나옵니다. 처음.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가서 보시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휘장에도 그룹을 새겨놓게 그렇게 만들었고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를 씌우는 게 그게 긍휼의 자리예요. 그 긍휼의 자리 거쪽에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세워서 날개와 날개를 맞닿게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이와 같은 존귀한 위치를 가진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나중에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5절에서 7절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네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얼굴 가서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이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퀴들이 나와요. 15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이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퀴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퀴들 표현하는 내용이 거기 15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오는데 바퀴는 16절 가서 보니까 네 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이 바퀴거든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거, 하나님이 전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궁창. 그게 22절에서 25절 수정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좌를 직접 보여주세요. 26절에서 28절 이렇게 하면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죠? 그거를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영광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영광이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계속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중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지어지면 주의 영광이 다시 그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곧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임재하신 걸 보여주려니까 눈에 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왕좌를 보여주시냐. 여러분 왕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스린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이 온 천하 만물 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해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2장은 짧습니다. 그래서 2장하고 3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담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부담. 그렇죠? 자, 그래서 대언자의 사명을 받는 내용이 2장 1절에 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번 나와요. 사람의 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에 인성을 가진 존재다. 인성을 가진 존재. 자, 그래서 에스겔에겐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도 여기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세요. 이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하고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 이제 이걸 표현한 겁니다. 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할 때 그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제 신약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포 대상을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반역하는 민족,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이런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나쁜 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가와 10절에 애곡과 재앙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가서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먹었더니 어떻게 해서 입에서 굉장히 달았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순서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순서가 나왔냐면 1장에 딱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여줘서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너가 가서 이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그렇죠. 목이 곧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이거 순서를 바꿔갖고 하나님이 너 지금 가서 내가 지금부터 가서 이 백성에게 말을 전해라.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은 이 뻔뻔하고 말을 듣지. 이렇게 나가면은 에스겔이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나만 믿어라. 그렇죠. 내가 모든 거 다스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가서 말을 전해야 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마가 화강암처럼 딱딱하다 그랬어. 이마가.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다.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저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면 이미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주저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3장 4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일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좋은 말로 와서 가짜로 속임수로 백성을 속이는 거짓말만 하는 거짓 대언자지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서 9절에 가서 말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강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12절, 14절에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갖고 어디로 가요? 그발 강가에 있는 테라비브로 갑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면 테라비브 나오죠? 이 테라비브가 지금 예루살렘 거쪽에 가면 테라비브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그 테라비브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여기 테라비브가 성경에도 있다고요. 테라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상업도시로 제일 큰 도시가 테라비브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테라비브하고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는 다르다. 여기 있는 건 바빌론 땅의 지금 그발강가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그와 같은 그 도시가 테라비브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갖고 거기다 갖다 집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엘리야도 들어 올리시고 에녹도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이 네시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그렇죠 멀리 아소도로 옮기는 거 보시죠.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영이 들어다가 그래서 에스겔을 여기 테라비브에 갖다 이제 놓은 거예요. 그 테라비브에 갔다 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15절에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포로들 생활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놀란 상태로 지냈다. 이런 가운데 여기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성벽에 가서 올라가서 그렇죠. 외부에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책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도 하고 의로운 자에게도 해야 된다. 너가 경고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했는데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죽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죽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는 신약성경에 나온 의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 자기 의에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 하지 않을 때는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의예요. 그 의를 입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를 로마서에 있는 그 의하고 똑같이 보면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렇죠? 뭘 주로 강조하는 거냐? 각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기억을 저와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2절에서 27절에는 에스겔에게 이제 표적을 주십니다. 표적.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백성이 형성이 될 때부터 언제 형성이 됐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때부터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대언자로 나타나면 그 또 뭘 요구하겠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hus says the Lord. 우리 미국의 그 설교자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Thus says the Lord.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대언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대언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대언자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예, 그래서 표적을 주시면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듣는 자는 듣게 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뻔뻔하고 마음이 이렇게 뻣뻣한 이 백성에게 정말 대언자 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미리미리 이게 경고도 주시고 이렇게 표적도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1장에서 3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